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난 2010년 3월에 저희 가정은 미국의 LA에 있는 훌러 신학교의 비지팅 스칼라로 안식년을 떠나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2011년 9월까지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연구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92년도에 몽골에 선교사로 간 지 처음으로 맞는 첫 안식년이기도 하면서 선교사로 마지막 안식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LA에 첫 발을 내디디고 오랫동안 몽골에 익숙한 자연 환경과 생활 양식을 떠나서 낯설고 새로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저희들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또 설레임과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 너무나도 낯선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할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저희 형제들이 친형제가 5명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서 저희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토러스 낡은 승용차를 몰고 전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LA에서 출발해서 미시간, 또 뉴욕, 메릴랜드, 알칸소, 콜롬비아 다양한 전국의 지점을 다니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은 물이 없고 풀이 없고 나무가 없는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의 기후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전국을 다니면서 미국은 왜 그렇게 물이 많은지 어디든지 그 파란 잔디와 풀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어디를 가나 아름들이 나무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정말 축복받은 나라구나. 조상들이 신앙을 잘 지켜서 오늘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미국은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형제들을 만나보고 또 미국에서 1년 반 생활하면서 겉으로 보는 그러한 모습과는 또 다른 이면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외로움도 있고 그 여유 있는 삶 가운데서도 조금도 여유를 부릴 수 없는 쫓기고 꽉 짜여진 그러한 틀에 박힌 그런 삶이 굉장히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희는 몽골에서 물론 일은 많지만 사회 분위기 전체가 여유롭고 또 관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몰아가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일하는 거에 익숙해 있어서 그런 미국의 겉으로 보는 그런 모습과 또 이면에 보이는 모습들 속에서 좀 의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 여기는 오래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살 것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30년 전, 40년 전에 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3, 40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만나는데 다들 그곳에서 일찍 가서 정착하고 잘 살지만 여유 없는 삶을 보았습니다. 못 살고 또 일하기가 팍팍한 어려운 지역이지만 제가 훨씬 더 여유롭고 마음의 부자로 사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살 체질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한국에 가면 한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작년 9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선교지에 있으면서 들르는 한국에 들를 때에는 잘 몰랐던 모습들이 제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정착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라봤을 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92년도에 한국을 떠날 때에 그 한국과는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고 어쩌면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그러한 여유가 없는 무언가 많은 일 속에 마음이 조급하고 쫓기는 그러한 상황의 사회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희가 92년에 선교지를 갈 때에 그때는 기독교가 아주 사회에서 그래도 존경을 받고 교회가 하는 일에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이번에 와서 본 사회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선교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살다 온 저의 눈에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에 썩 우호적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도 버거운 그런 선교지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버밍엄에서 인도의 마드라스 지역에 가서 35년 동안 선교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른 나이에 영국에 가서 35년을 복음을 전하고 66세에 은퇴해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 고향으로 돌아온 이 선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살던 고향, 복음으로 편만해 있던 내 고향 영국, 선교사들을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보낸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 내 나라가 이제는 선교지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 곳곳에는 이교도들이 너무 많았고 교회는 이교도들한테 밀려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도 교회가 교회답게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이고 그는 영국에 돌아와서 선교지가 되어버린 영국과 유럽을 향해서 기독교를 변호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던 유럽에 선교하던 영국에 이제는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교화되어 있는 이 유럽의 교회를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로 세울 것인가에 그는 많은 노력과 책과 강연들을 통해서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영국에 돌아와서 선교사 양성학교인 셀리옥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복음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이 선교사님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선교사로 훈련받는 그 학생들의 이해하는 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대보다도 더 마주대하기 힘든 복음에 대한 차가운 멸시가 영국 사회에 가득했다. 영국은 이교도 사회였다. 이렇게 다루기 힘든 이교도 형태를 진정으로 선교적으로 대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실제적인 임무이다. 뉴비기는 선교지를 갔고 또 선교지에서 35년을 지내는 동안 선교는 교회가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교회가 기도 선교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교회가 결코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유명한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로 피폐되어 있는데 선교지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한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직접 선교에 참여하셔서 선교를 주도해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이 변화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70, 80년대에 한국의 산업화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부터 주춤하더니 내리막길을 조금씩 가기 시작했고 교인 수만 준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안티 기독교 운동이라고 하는 짧은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한국의 산업화와 더불어 고속 성장을 하다가 1990년대 이후 성장이 멈추게 되며 이는 교회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주된 과제가 성장해서 민주화로 이행하던 시기에 개신교회는 이전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던 세력이 아니라 변화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의 한 산물로 안티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미디어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용 이후 교회 내부의 정보가 사회에 공유되는 속도와 범위가 확연히 증가하였고 이는 교회 일들이 사회적 관심거리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티 기독교 운동은 종교가 믿는 사람들끼리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의 문제임을 잘 보여주는 종교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알수록 교회에 대해 비판할 거리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교회는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보이기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리는 오만하다는 기독교 특유의 자존심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적용되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기독교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기독교가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국도 모슬렘, 불교, 힌두,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교도들이 영국 사회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 없던 영국 교회는 그들의 세력에 밀려서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칫 이 사회의 변화와 사람들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영국 교회나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쓴 저자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면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로 유명합니다. 불같은 성격이지만 어린아이처럼 단순했던 제자. 그러나 주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 그러다가 디베랴 호숫가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훌쩍 떠났다가 그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 번 주님을 부인한 자신을 아무런 책망 없이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 그는 제자의 길, 복음 전도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의 사랑을 입고 그의 명령을 받들고 그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는 다양한 경험과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의 어리석고 또 미숙하고 불같은 그러한 신앙은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몰려올 때에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쳤던 그런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가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연단되고 또 연단되어서 그는 더욱더 주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도 소망도 확고해져 갔고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의 가치는 이 땅의 어느 곳도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로마로, 소아시아로 곳곳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거하게 된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지방 사람들이 그곳으로 유입되어 온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똑같이 같이 이교를 섬기고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달라진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불신자들은 더 많은 핍박을 하게 되었고 또 로마의 황제들은 끊임없이 크리스찬들을 쫓아서 핍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적혀있는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 그곳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쓴 편지인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디에서나 주목을 받습니다. 어디에서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몽골에서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몽골 사람들의 관심거리였고 주시하는 것이었고 항상 그들의 대화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도 아침만 되면 아이들, 동네 부녀자들이 몰려와서 도대체 저 파란 눈을 가진 서양 귀신은 밥을 어떻게 먹을까? 아침은 어떻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까? 이러한 모습을 보려고 많이 몰려들었다는 이야기들이 책을 보면 종종 나옵니다. 어쨌든 크리스찬들은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 모든 삶에 개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와 다른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크리스천들에게 베드로는 너희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다섯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흩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동정하며 고통을 나누고 아픔을 같이 하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주님의 낮아진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 겸손한 가운데에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육체적인 핍박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많은 핍박과 눌림과 불이익을 받는 상황으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서로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시대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꼭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들, 내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저 형제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게 영적 싸움에서 분투하고 있는데 내가 그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와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의 문제는 그의 것, 나는 내 문제가 가장 소중해라고 그들과 관계없는 자처럼 대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는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나에게 부당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원수를 갚고 작은 거에서는 뭔가 이렇게 안 갚음을 하고 뭔가 되돌려주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을 그것을 갚지 말고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있고 그들에게 되갚아주는 것은 내 것이고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악으로 대하고 욕을 하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속이 부글부글 거리는데 거기에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진정한 용서가 됩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라고 해서 용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눈 딱 감고 복을 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당하고 악으로 선을 악으로 대하고 나에게 근거 없는 불의한 것으로 나에게 대한 자들을 복을 빌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을 빌을 때에야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쉽지 않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들에게 복을 빌므로 그들이 그 핍박을 선으로 대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거는 너무 부당한 요구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핍박과 공격과 고난과 환난을 당한 베드로가 그 모든 경험 속에서 내린 결론으로 이 복을 빌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안티그룹이 생기고 거부를 당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으로 그리스도인 된 것을 그들과 다른 것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용서하는 길이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언어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부당한 것들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입으로 우리의 이 답답하고 분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양심상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어떤 행동으로 해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혀로 악한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는 길들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혀에는 악과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것들을 보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어서 혀를 놀려서 악한 말을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이 악한 말이라는 게 무엇겠습니까? 우리가 욕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 악한 말이라는 것, 악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할 때에 지금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뒤집고 그것을 왜곡하게 하는 그 말을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고 그들을 실족해 하는 그러한 말을 함으로 우리가 같은 악의 길을 가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러한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서 너희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싶은 뭔가 이거를 내가 속 시원하게 나에게 유리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싶고 아전인숙격으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그러한 거짓을 말하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하고 입을 다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는 것을 약속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믿는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입술로 행하는 악과 또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거스리는 악을 다 버리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죄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하든 마음으로 품든 말로 하든 그것은 다 같은 죄라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악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언행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한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너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반목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구하고 따르라.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끼리만의 화평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평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화평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라.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고 하셨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주님의 눈이 머물러 있고 주님의 귀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욕으로 대하지 않고 같이 대응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그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하면 어떤 자입니까? 의인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덧입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핍박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르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주님의 귀는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억울함, 환난, 고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드립시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돌이키실 것을 기도합시다. 14절에 너희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게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복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소망에는 약속이 따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은 환난으로 그치지 않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합니다. 이 인내를 갖게 하는 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게 됩니다. 이 연단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고결하고 한결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소망될 때 되기까지에는 고난이 있어야 되고 고난을 통한 연단이 있어야 되고 연단을 통한 고난을 통한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를 통한 연단이 있어야 되며 이 연단이 그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소망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이 약속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금이 불순물을 거두어내기 위해서 풀무불에 연단이 되고 녹아져서 정금같이 순결하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고결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믿음으로 나오기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을 붙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의인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어린이가 성장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0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양철북이라는 장편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오스카는 어느 날 자라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라지 않을 거야. 나는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으로 단단히 생각을 굳힙니다. 그리고 고스카는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그 오스카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더 이렇게 작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크려고 했지만 이미 그의 몸은 모든 것들이 불균형이 되고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곱사둥이가 되게 됩니다.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는 자라야 될 아이가 자라지 않고 아이는 속으로 어른에 대한 환멸 때문에 어른되는 것을 거부할 때에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멸을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자랄 것입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는 양분은 고난이고 연단이고 환난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복으로 주는 것입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작은 아이가 지금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3살이 되었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생겼습니다. 갈 때는 저와 같이 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 아이 혼자 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3살 나이에 비행기를 4번을 타고 오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꼭 와야 되는데 그 비행기에 몽골의 선교사님이 한 분 그 비행기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무 좋아서 여보 여보 우리 상진이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오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는 혼자 올 수 있는데 혼자 오게 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한번 하면 한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더 말은 못하겠고 끙끙 앓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진아, 너 비행기 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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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갈아타고 올 수 있지? 그랬더니 갈 수 있어. 그래. 그런데 거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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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올 때 이런 거 이런 것만 네가 조심하고 오면 될 거야.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선뜻 오게 온다 그랬습니다. 짐을 갈아서 태우고 비행기 갈아타고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곳을 거쳐서 그는 몽골까지 왔습니다. 몽골에 온 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상진아, 너 올 때 힘들었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엄마들이 나보고 개몰해. 너를 그렇게 유난히 몸집이 작은 아이고 이 정서적으로 너무 어린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에 그런 몸집과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애였는데 그렇게 모질게 너를 그렇게 네 번이나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전혀 낯선 나라를 해서 괴물에 너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 그런데 내가 너를 비행기를 네 번 타고 다 반대하는데 네 번 타고 오게 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네가 늘 엄마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라 그랬을 때 선뜻 올 거라고 엄마는 믿었는데 네가 선뜻 온다 그래서 고마웠어. 두 번째는 난 네가 충분히 올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너 왔지? 세 번째는 나는 네가 편안한 길, 한 번에 와 두 번에 올 수 있는 편안한 길, 그것도 한국으로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굳이 어렵게 돌아오게 한 데에는 네가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는 좋은 교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어. 너 어땠니? 나 좋았어. 낯선 데였지만 보고 배우는 거 많았어. 그랬어. 그래.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아주 여러 번 너에게 이렇게 네가 볼 때 편안하고 안전해 보이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멀리 고생스럽게 너를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길로 너를 인도하실 거다. 아주 많이. 그럴 때에는 엄마 마음을 생각해라. 엄마의 마음이다. 네가 언제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그 길로 가게 하시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신다. 그리고 너가 더 성장하고 잘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돼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때에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갈게요? 항상 그렇게만 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길을 인도하실 거다. 엄마의 마음이다. 알았어요. 그리고 걔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뒤를 이어서 교육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금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미안한 게 하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내가 없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데에 쓰실 수 있을 만큼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나는 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알맞은 상태로 훈련해달라고 기도했다. 훈련이라는 것은 고달프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너희가 성장하고 성장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숙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 미안하다.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 우리가 성장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즐겁게 복으로 알고 나의 믿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임으로 나의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고결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소망의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때에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왜 소망의 이유를 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자기들의 삶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불의한 상황에서도 너희가 그것을 복으로 알고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그러한 삶의 의아심 때문에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우리에게 당신들의 삶은 왜 우리와 다릅니까? 라고 물은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는 선교지에서 살아갈 때 선생님 왜 여기 오셨어요? 선생님은 그 잘 살고 그 좋고 우리 모두가 꿈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고향을 두고 왜 여기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세요? 언젠가 한번 몽골에서 스승이 날 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여기에서 좋은 것을 볼 때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마다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게 좋아서 내 고향,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왜 선생님은 이 좋은 것들을 놔두고 우리도 가기 싫어하는 내 고향 몽골에 가서 그렇게 어렵게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신지 우리는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 처음에는 다 어둡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들어옵니다. 한 학기가 잘 지나면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살아나고 희망이 넘칩니다. 졸업할 때쯤 되면 선생님, 제가 몽골에,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제가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와서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찾았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들의 삶은 이상하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살까?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무슨 소망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답을 준비하라는 이 대답은 아폴로기안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것은 재판정에서 하는 공식 변호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에게 소망의 이유를 대답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은 왜 우리와 다르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때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변호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 온유함과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기독교 구원을 얻지 못한 지옥에 갈 인생들이라고 무시하면서 오만하게 복음을 전한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의 이유를 명확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행여 우리가 또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모범이 되어서 고난을 기쁨으로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뒤를 쫓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나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핍박, 환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양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십시다. 오늘 우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아마 가장 확실한 대답 중에 하나는 이 양화진의 묘일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아무 말 없이 이 낯선 땅, 이 오지에서 자신의 생명과 어린 자녀들의 생명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생명을 묻은 이 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의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도 죽음으로까지 소망의 이유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소망을 굳게 붙들고 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93년, 92년도에 몽골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91년도에 몽골에 다녀온 친구가 몽골에 가보니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가 몽골에 가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전화를 듣고 아 그래? 그럼 가야지. 그렇게 해서 두 가정은 그날 몽골로 선교사로 가기로 약속하고 준비하고 92년도에 몽골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그 친구는 신학교와 연합신학교와 성경 번역을 하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연합으로 신학교를 하고 연합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속이 썩지 않으면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간 친구 선교사님은 그 속이 썩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연합으로 신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해왔고 연합으로 성경을 번역하여 그 20여 명에 되는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을 연합으로 해서 지금도 전 몽골의 교회가 쓰는 유일한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번역을 하는 가운데에 이 친구의 몸은 썩어 들어왔습니다. 간은 다 상해서 더 이상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졌고 온몸은 만성 피로증후군으로 아무런 기력을 가질 수 없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땅에 몽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 소망과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하다가 그의 몸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그 친구는 안식년을 떠나게 됩니다. 안식년을 떠나는 그 가족, 아들 둘의 아들, 딸, 두 자녀와 두 부부, 네 명이 그 몽골 땅을 떠나서 안식년을 가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봉투에 넣어서 비행기 안에서 읽어보라고 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므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날개 아래 참된 안식이 있네.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에만 참된 자유가 있네. 우리의 갈 길은 희미하고 멀고 험한 듯하나 다다를 그곳은 너무나 분명하여 손에 닿을 듯 보이네. 안식할 둥지를 찾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지만 큰 짐을 어깨에 맨 우리의 두 발은 그분의 넓은 손 안에 있음을 미처 보지 못한다네. 그분의 그 넓은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점에 올라올 때 지금의 연약한 내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매일 수만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더더욱 사모하겠네.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분은 이미 내 손을 잡고 그 길을 헤쳐 걷기 시작하셨다네.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를 이끄시기에 그분의 품에 내가 안겨있기에 아이같이 두 다리를 펴고 오늘도 꿈을 꿀 수 있다네.
후회와 아쉬움이 많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했던 지난 6년이 그렇게 행복했던 나날들이었던 것을 왜 이제야 알게 되는 것일까?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강한 힘이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다양하고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의 소중함과 유한함은 왜 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것일까? 내가 이곳에서 가슴 벅차게 살아온 것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서였나 보다. 그걸 왜 몰랐을까? 왜 이렇게 가슴 저미는 아픔이 몰려오는 것일까? 무엇이 헤어지는 것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일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나는 왜 바보같이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오늘을 맞았을까?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 일하는 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기서 그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만 우리가 같이 있음을 느끼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이제 먼 곳에서 바라만 봄으로 느껴봄으로 서로의 소중함과 하나됨을 확인하려 하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아니 구태여 알려들고 싶지도 않네. 어차피 우리는 함께 있든 멀리 있든 영혼의 교통과 연대감을 갖는 훈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기 때문에 잠잠히 그분의 일하심을 지켜보며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길 뿐이네. 막상 떠나려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무척이나 작아 보여 싫지만 이제 일어나 서둘러 기도하려네. 우리가 함께 했던 지난 추억이 우리의 삶의 큰 격려와 힘이 되어 다시 만날 그날엔 환히 웃을 수 있을 것 같네. 고통을 몸에, 아픔을 마음에 안고서라도 주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잃지 않으려 침묵할 때에 어느 날 언뜻 놀랄 만큼 성숙해가는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렴풋이 새겨볼 수 있겠지. 서로에게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만날 그날은 얼마나 행복으로 가득 찰까. 그날을 그려보며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보내련다. 1998년 1월 16일 새벽에 홀로 남은 친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연약하고 미숙하여서 주님의 그 깊은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과 마주 대면한 날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 없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성숙하고 정금 같은 연단을 갖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 품에 안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